Matthew chapter 16 verse 24 through 28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자기 부인에 관한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자기 부인에 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말씀 또 그 사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LA에서 여기 출장을 오신 분인데 아마도 이 설교 시대를 들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에 관한 또 나름대로 또 신선한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느라고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화로 직접 전해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참 바쁘구나. 정신없이 묵상하지 못하고 앞으로만 달려가고 뭔가를 많이 해내는데 자기 성찰에 관해서는 자기에 대한 어떤 자기 반성이나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상황이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자기 성찰보다는 교회들이 일을 하기에 바쁘고 뭔가 생산물을 뭔가를 프로듀싱 하기에만 바쁜 그런 모습 마치 산업사회의 어떤 그런 구조와 체계를 고스란히 닮아가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성경은 분명히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라고 돼 있고 리딩하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 세상의 체계와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거기에 젖어가는 것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셔도 자기 성찰을 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셔도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의 사명을 돌아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의 사명을 놓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려 주님을 제대로 똑바로 따라 천국에 가려면 자기 반성, 자기에 대한 성찰, 내가 누구인지 나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그것을 잘 알고 깨닫고 갈 때에야 건전하고 힘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기에 대한 어떤 우리 자기평가, 나는 누구고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어떤 자기평가보다 주님께서는 뜻밖의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이 역설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상고해보면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하는 어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는 어떤 doing에 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하기보다는 그 전에 너를 부인해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 깊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에 관한 부분들, 자기 부인에 관한 이 부분들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예수님께서 어떤 뜻밖의 말씀을 하시고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기 부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my wife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 와이프 말고요. deny yourself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우리들이 부인해야 할 것,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의 부인, 우리들을 부인하는 이 방법 또 우리들의 부인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먼저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들의 상처를 부인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처를 부인하자는 것입니다. 왜?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판받고 곧 죽으실 것 같으니까 자기도 따라 재판받아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했는데 베드로는 바뀌어버렸어요. 그걸 바꿔버렸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기의 목숨이 자기의 생명이 달아날까 봐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상처로 자리 잡고 말았어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 보고도 뛸 듯이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발견해놓고도 전혀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치유되지 못한 상처, 극복하지 못한 상처는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우리 앞에 보이고 그 음성이 가장 크게 들려야 되는데 우리 속에 누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속에 잠자고 있는 우리 속에 기거하고 있는 이 상처라고 하는 이것이 꿈틀꿈틀대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발휘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고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때로 어둡게 합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굉장히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에너지를 발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침울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침륜에 빠지게 만들게 합니다. 상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진 바요 본 바요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중간에 그가 상처 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상처받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날의 교인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믿으며 동시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은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기쁨이, 부활의 소망이 전혀 그 신앙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인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대망의 주일이 아침이 밝았을 때에 부활의 능력이 더 우리들 마음속에 꿈틀대면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부분들이 치유받고 우리들의 상처의 모든 부분이 이제는 회복을 넘어 능력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부활의 아침을 여러분 즐기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고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주일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우리들 마음속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회복도 극복도 능력도 아니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전혀 감화 감동이 없으며 능력으로 가득 차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 속에 있는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상처 아울러서 자기 열등감 자격지심 뭐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이 부활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이 예배 시간을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갉아먹고 가라앉히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열등감, 자기 열등감, 누가 열등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스스로가 자기를 열등하게 느끼는 자기 열등감, 자격지심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사울은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라. 쉽게 말하면 사울은 천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만명을 죽였더라 하면서 팬클럽들이 나와갖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다윗의 공로가 상당히 컸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적들을, 하나님의 원수들을 함께 물리친 만덕의 천임은 만천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법은 달랐어요. 나는 천인데 죄는 만이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만 더하기 천, 그래서 만천이 됐을 텐데, 11,000이 됐을 텐데, I have a thousand, he has 10,000.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왜 저 꼬마만도 못한가? 내가 왕인데, 내가 키도 한 30cm는 더 큰데, 내가 전쟁을 더 오래 했는데, 내가 왕인데, 내가 더 나은데,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 걸까? 왜 나를 천이라고 해서 나를 천밖에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쟤는 만이나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에게 몰려오는 자기 열등감, 자격지심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걷어내지 못했어요. 막아내지 못했어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이것은 악한 영이 주는 시험이요 유혹이다. 하나님 눈에 봤을 때는 쉽게 말씀드려, 이거는 만천이 되었구나. 저가 만을 만들고 내가 천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만천을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자기 열등감과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부인해야 될지 자기를 부인해야 될지 하는 그런 기로에서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했다라면 오히려 그는 더 떳떳했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상처, 그 자기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그 상처를 향해 주님 다가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아침부터 다가가셔서 내려오라 하시고 그들이 잡은 물고기로 아침을 직접 만들어 주시면서 묻는 말씀이 뭐라고 물으셨죠? 네가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 얘기를 바꿔 말하면 너 나를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해도 돼. 네 상처 때문에 나에게 네가 스스로 벽을 만들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너 나 사랑하잖아. 이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상처 따위 이런 것 때문에 내 앞에 벽을 만들고 담을 쌓고 속으로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나와서 나와 함께 하자꾸나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베드로는 상처를 치유받고 상처를 완전히 자기의 삶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의 달려갈 길을 달려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변화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되어갑니다. 그전에는 말로 하면은 정말 협작군과 같은 어리석은 말만 했습니다. 거짓말만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그 상처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게 된 다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상처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준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입은 어떤 상처들, 다양한 상처들이 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나는 누구만도 못해, 나는 왜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가졌는가라는 어떤 자기 열등감, 여러분 비교의식은요 십중팔구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면요 사단의 게임에 넘어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와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죠?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뭘 따먹었습니까? 선악과라는 걸 따먹었어요. 자기 열등감이나 이 자격지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자꾸만 그 속에 젖어 들어가면 그 대상과 상대가 이게 점점 넘어갑니다. 나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사람, 아 그러다 대통령, 그러다 심지어 누구하고 비교를 하려고 들어요? 하나님, 수많은 이단들이 누구와 자기를 비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문선명 씨도 맨 처음에 자기가 예수라고 했다가 돌아온 예수, 돌예. 그러다 나중에 그것도 안 되니까 돌하, 돌아온 하나님. 바뀌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어렵고 힘들고 건들면 굉장히 우리 속에서 요동을 치는 그 상처들, 자기 열등감들, 자격지심들, 속히 부인하고 벗어버리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 노릇합니다. 그것이 우리 앞에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사무치고 자기 연민에 사무치고 스스로 그것을 통해 울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낄 때도 있어. 그래서 좀 울고 나면 마음이 괜히 편한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에 있는데, 울면 울수록 그 감정에 빠져가면 빠져갈수록 하나님의 사역과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점점점 부적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고 자격지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우리의 사고를 사로잡고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우리의 판단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부인해야 합니다. 네가 상처야, 열등감아, 자격지심아, 네가 나는 아니다. 네가 내 인생이 아니다. 네가 나의 인생의 성적이 아니다. 주제가 아니다.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자기 열등감이 아닙니다. 자격지심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분명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상처를 부인하고 너의 열등감을 부인하고 너의 자격지심을 부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믿으려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경험 이런 것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상처받았으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 난 안 할래. 내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니까 상처받았어요. 자기 열등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안 할래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에 숨어 지내면서 맹망하는 게 뭐였을까요? 나는 안 돼. 황제가 될 뻔했던, 황제의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양자가 되었던 모세가 황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가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가 늘 입 밖으로 했던 얘기가 뭘까요? 나는 안 돼. 잘 될 것 같지만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그것을 못 믿어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눈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불렀어 저에게 찾아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그 영생의 생명력을 보이시고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노라고, 상처 따위에 네가 다 없어지지 않노라고, 열등감 따위에 네가 다 없어지지 않노라고 보여주시면서 부르시지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상처, 우리들의 열등감을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철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법칙이 되어서 우리를 너무나 우리의 지경을 스스로 좁혀서 나는 요 정도 되는 존재라고 자기의 정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는 하마터면 예수님에게 거짓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배신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상처에 머물렀다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면 안에 상처를 부인하고 그 오늘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자라도,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쓰시기를 원하니 이 말씀 믿고 내가 주님을 따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상처를 제쳐내고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못을 박아야 합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나로부터 너는 이제 죽은 것이다. 상처야 너는 이제 죽은 것이다. 내 인생과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이고 체포하고 그랬습니까? 그분의 눈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을 붙들고 낄낄거리며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3일 밤낮을 끙끙 알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사람을 죽였노라. 내가 예수 믿는 자를 죽였노라. 내가 예수님을 비판하였노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 다시 말씀드린 그 마음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상처와 모든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도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서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상처들, 갈등들, 분노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내가 못 박는다라는 표현보다도 어찌 보면 더 정확하고 자세한 표현인 거죠.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지금부터 주님 안에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나타나서 그것들이 왕노릇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을 주관하려고 할 때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느니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주의 이름으로 못을 박느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실질적인 자기 부인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 다윗, 엘리사, 베드로 이분들이 성경의 아주 위대한 선진이라는 사실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쫓기 전에 혹은 예수님을 쫓기 전에 저들의 직업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직업은 뭐였죠?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다윗 역시 양치기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분명히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한 직업이 저들에게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엘리사는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르자마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자마자 그 즉시 자신의 하던 모든 것들을 그물을 내려두고 누구를 쫓았습니까?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 사는 경제적인 이 우리들의 토대를 이룬 우리들의 직업이나 사업을 주님을 쫓기 위해서는 때로는 부인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실질적인 면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쁨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입니까?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입니까? 무엇을 여러분은 따라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기 쉽습니까? 여러분의 경제적인 면을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무엇을 부인하기가 쉽습니까? 솔직히.
많은 경우에, 세상에 많은 경우에 주님을 부인할지언정 나의 이 부분, 이 직업과 이 사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하여 부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눌려서 도저히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용기가 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때로 우리의 직업과 사업을 부인하며 주님 앞에 올인해야 하는, 전폭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엘리야의 부름을 받은 엘리사가 그 부름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에 역사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때 시간이 없습니다, 씨가야 됩니다, 장가가야 됩니다, 농가밭에 씨를 뿌리면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라고 기가 막힌, 극복할 수 없는 그 상황적인 그런 핑계를 대면서 그 자신들의 직업과 사업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곧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인했다라면 과연 오늘날의 교회가 존재했을까?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없는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더 크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꼭 어떤 목사로서, 어떤 사육자로서의 어떤 그 직업을 바꾸라는, 사명을 바꾸라는 이런 맥락으로만 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더 주님 앞에 급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힘겹지 않게 부인할 때에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어디에서 시작할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때 교회 부흥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들,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들을 우리가 부인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오히려 직업과 사업과 교회 위에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사업과 직업도 부인할 땐 부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걸 놓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손을 놓으면 나는 망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누구의 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상처를 바라보고 열등감을 바라보고 우리의 직업과 사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예배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기도를 못 드려요? 헌신을 못 드려요? 너무 진부한 얘기라고요? 좀 나중에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예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내일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시간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내일 지면 안 될까요? 내일이 됐어. 아버지 하나님 하루만 밀어주면 안 될까요?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더 실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을 부인하십시오.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남자가 하면서 주님의 일을 못할 경우가 있어요. 이 꽃꽂이 오늘 장 집사님이 예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남자 집사님들 중에 꽃꽂이 하실 분 없습니까? 조금 재미있는 얘기예요.
남자가 보게 되면 무슨 설거지야.
남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왜 그 짜? 어느 구역이야? 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인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대단한 부인 부분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실질적인 속에서도 우리의 부인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됩니다. 남자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남자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우리 유치부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앞에 나서서 뭐 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죠? 죽으면 그 당시 유대인을 구원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여자이기 때문에 넌 안 돼! 하나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지혜와 명철과 아름다움까지 줬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요, 이뻐집니다. 이뻐집니다. 아멘. 로마가 왜 변했죠? 로마가 왜 크리스천 국가가 됐죠? 당시에 로마 여인들이 너무 부패하고 정말 오만방자하게 이럴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있는 그런 지도자층들, 로마의 지도자층들이 순수한 그러한 며느리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결한 자손들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찾아봤더니 어떤 여인들밖에 없어요? 크리스찬 여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을 데려다가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들을, 딸을 낳으면 뭘 말할까요? 누구에 관해서 말할까요? 예수님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지만 우리 기독교를 저들이 국교화로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성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를 짓는 것만이 있는 것이지 남자이기 때문에 이 일을 못하고 여자이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저는 이걸 동성 뭐 이런 거 인정하라 이런 뜻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8개 주가 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는데 큰일 날 일이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할 일이 있고 남성은 남성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일을 나누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도시를 갔는데요. 한 1,000명쯤 한국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교회 투어를 시켜주시겠다고 하고 저를 이렇게 투어를 시켜주시는데 부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남성 교인들이 쌀을 씻고 치마를 두르고 막 뛰어다녀.
근데 어떤 여성교회에서 들어와가지고 뭐 해놓고 뒷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장 보는 것부터 조리하는 것부터 해갖고 남성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엌 일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남자분들은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이브라인 형제만 얘기해. 해봤어야 알지. 이해진 자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합니다만 때로는 우리의 성까지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계, 우리 여성도들, 우리 자매님들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무슨 일이든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여러분의 감화 감동이 오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부끄럽고 낯간지러운 일이라도, 조금은 여성스러운 일이라도 그런 것에 제한받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눈에 띄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화 감동이 오면 그 일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열혈을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부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때로 가족을 부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족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자녀들 아닙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래도 계속 나에게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스러운 자녀들 아닙니까? 나이를 먹고 성숙해질수록 부모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느껴져서 부모님을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형제자매밖에 없다라는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주님의 뜻을 위하여는 부인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부모 때문에, 형제자매 때문에 이건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희생과 헌신과 허탈과 허망을 결론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는 신앙의 원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기에 우리들의 모든 판단 근거가 부모와 사랑하는 어떤 가족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이롭게 하고 복받게 하고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욕구를 부인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눈을 뜨면 죄의 유혹입니다. 귀를 열면 죄의 유혹입니다. 소용되어지는 죄의 유혹과 이 사단의 핍박 속에 우리는 이 모든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밀어내고 아니야 아니야 하는 게 아닙니다.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 이 욕구야, 이 육체적인 욕구야, 이 욕심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없는 자, 거룩한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여러분 너무나 많은 파장을 저는 봤습니다. 이를 갈지 마세요. 이를 가는 사람은 천국 가기 글렀습니다. 아주 농후하게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반응들을 제가 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갈고 사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가 다 닳았습니다. 치과에 가야 돼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못 박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공로를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렇게 했습니다. 하는 공로를 못 박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혹시 설교 끝나고 저에게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일까요? 아 목사님 오늘 설교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 얘기를 정확히 제가 풀면 제가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것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까 뭐라고 자기를 더 낮추었다고요?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 당시 가장 천한 신분이 노예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기를 더 낮춰서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날 때 어떨 때 화가 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볼 때에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아직도 있는 나를 고백하는 것이죠. 종으로 되었다가 노예로 되었다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기 혼자 살 사람도 아닌 사도 바울은 자기 혼자 살 능력도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길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 다 하나님의 무엇이라.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펄쩍펄쩍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매 순간 매 순간 누구의 은혜로 산다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이라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 무엇이라도 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내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상처를 부인케 하옵소서. 우리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부인케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쓸모없는 것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업과 사업과 우리의 성과 우리의 가족과 죄의 욕구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앞에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이 시간은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온전히 부인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즐거움도 심지어 기쁨도 분노도 다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